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마지막 51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추석 명절 연휴 시작이니까 혹시 가셔서 써먹으실 수 있도록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불지불온 불욕군자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나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니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나지가 않다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공자의 이상이고 지향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군자가 되기를 공자는 희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공자는 왜 군자의 조건으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나지 않는 것 이러한 내용으로 제시를 한 것일까? 그것은 필리경,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알아달라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의 경우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일부러 스캔들을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격한 말이나 좀 보기 어려운 좀 민망한 돌출 행동을 하는 것 이것 또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치적 수사이고 몸짓입니다. 공자는 이런 한심한 행태를 군자가 버려야 할 악덕의 하나로 뽑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잊혀짐이라는 것,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을 죽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여류 작가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비참한 여인은 죽은 여인이 아니라 잊혀진 여인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왜 이것을 군자의 조건으로 공자가 제시했을까? 이 공자의 글, 이 논어를 해석하는 학자들의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런 속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든 그 기준을 남에게 두지 말고 나 자신에게 두라 그런 권고라는 겁니다. 여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 자기성에 대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 뿌리를 자기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는 거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좋고 나쁨에 반응하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다, 내가 뭐 건축사다, 내가 변호사다, 내가 배관공이다, 내가 하수도 청소하는 사람이다, 내가 아파트 경비원이다, 이런 자기 직책, 이런 것들이 자기 정체성의 뿌리가 아니라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정체성을 두고 영원한 기쁨을 항상 누리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공자는 이것까지는 갈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자기 기준, 확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나 자신에게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평가나 남의 알아줌 여부에 자기의 기분이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화날 여지도 없고 화는커녕 소신껏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그 기준을 남에게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고 소신껏 사는 사람이 군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사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남의 평가 그다지 자기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고하고 끝냅니다.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 얘기하면 제 자신이 과거에 그랬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 그래서 힘든 날들이 많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공자의 이 말에 대한 군자의 조건에 대한 다른 해석 하나는 서로 알아주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공자가 지금 탄식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알아줄 만한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이 현상, 공자가 살았던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심지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자는 이것을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줌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이 깔려 있습니다. 알아준다는 것은 그를 존중한다는 것이 그 마음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가 처한 상황 내지 사정을 들여다보는 것, 무엇보다 그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곧 알아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는 오로지 나만, 나의 이익만 있고 다른 사람의 존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줌의 꽃이 피어날 토양이 없는 거예요. 마음도 삶도 세상도 삭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줌이라는 이 꽃을 우리가 어떻게 피워낼 수 있을까? 부모가 자식을 알아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알아주고, 아내가 남편을 알아주고, 남편이 아내를 알아주고,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알아주고, 선생이 제자를, 제자가 선생을,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성도가 성도를 서로 알아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아주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겁니다.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힘들 때 같이 힘드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주의 영이 내 영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 계시거든요. 마치
우유와 버터를 같이 넣고 이렇게 믹서기에 돌려버리면 우유와 버터를 구별은 하지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듯이 조물주의 영, 아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수많은 희노애락을 경험하신 그것을 그리고 그 희노애락을 극복하신 예수의 영이 나의 연약한 영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고통이 그분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 내가 느끼는 기쁨과 만족감이 그분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함께 불행해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정도로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같이 느껴버리시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에서 승리하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각자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를 잘 알아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분이 등장인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두 번째는 제자 빌립, 그리고 그 다음 제자가 되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바돌로메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입니다. 주님과 빌립은 이미 아는 사이,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이미 아는 사이에 나를 따르라 해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아는 사이에요. 빌립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구원자를 기다리던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이분이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구원자 메시아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 빌립과 나다나엘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베스다에서 같이 나고 자란 친구였습니다. 아마 건너편에 근처에 사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그렇지만 주님과 나다나엘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역시 나다나엘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빌립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45절에 빌립에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그 빌립의 말에 크게 실망해서 비웃듯이 말합니다. 분당이라면 모를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예언이 돼 있거든요. 미가서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저 남쪽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게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아는 경건한 유대인이면 전부 베들레헴이라고, 저 아래쪽이라고 해야지, 저 북쪽 갈릴리, 그것도 가난한 정말 좀 천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살던 나사렛 동네에서 그 출신 메시아라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사람 아닐 거야. 너 지금 속은 거야. 그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자, 하지만 빌립 역시 물러서지 않고 그를 잡아 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서 직접 확인해 보자. 그래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전도입니다. 빌립의 태도는 전도의 좋은 모범이 되고 있어요.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처럼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가까운 사람은 열려있는 관계잖아요. 열려있는 관계, 믿을 수 있는 관계의 말은 또 듣거든요. 자, 그래서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한 것처럼 전도는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회의를 품자 직접 확인해 보라고 주님께 초청했던 것처럼 전도는 그가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간증을 하고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설득을 못하겠거든. 그냥 한번 가보자. 그의 마음을 못 열겠거든. 일단 올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은 열어서 감동을 줘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 선택한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정을 보이는 이 빌립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겠죠. 이렇게 빌립의 초청으로 주님께 나온 나다나엘은 자신이 가졌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만나면 내 생각 틀렸구나 그걸 금세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잘 바뀌지 않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뀐 것일까? 답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자신을 알아주신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알아주셨다. 이거에 나다나엘을 보시고 주님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47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기 입장이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소신이 분명한, 그러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에 담긴 뜻이 이거예요. 이것이 나다나엘에 대한 주님의 평가였고 칭찬이었고 알아줌입니다. 이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주님은 대답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을 만나기 직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무화과나무는 원래 평화를 뜻하는 나무인데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많아서 그 아래 앉아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거든요. 너 기도하고 있었지? 기도하고 돌아오다가 빌립 만났지?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말을 보아 나다나엘이 역시 무화과나무 아래서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이런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참된 이스라엘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시고 알아보시고 알아주시는 주님께 온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님께 대한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은 나다나엘이 사실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이 알아준다고 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는 변화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일생을 그분으로 해서 사는 그분을 변호하는 남자가 된 겁니다. 사마천의 자객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에 예양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알아준 지백이라는 사람을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이 지백이 조양자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예양은 지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관직에서 조용히 물러납니다. 하지만 예양은 조양자를 죽이지도 못했고 오히려 조양자에게 붙잡혀서 자신마저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조양자가 묻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섬기던 나를 알아주던 지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사위직이자사.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또 여위 열기자 용, 여인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위해 얼굴을 꾸민다. 맞나요?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위해 화장한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화장 안 하고 여러분을 하루 종일 보거든 기쁘시게 모두해 드린 겁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큼 값지고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양처럼 알아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게 된 것이죠. 여기 나다나엘도 그랬던 겁니다. 성경의 본문 말고는 단지 이름 정도만 소개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방이죠. 브리기아와 리카오니아 등을 거쳐서 현재 아르메니아 알팍 지방에서 10여 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도 살아있는 그를 목을 뱁니다. 머리가 베어지는 순교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알아주는 주님께 순교로 보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의 삶을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세상, 알아주지 않는 교회, 알아주지 않는 지체, 알아주지 않는 가족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알아주지 않으니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도 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도 알아주면서도 표현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이 약함을 보이는, 특히 남자들이 이런 표현들은 약함을 보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항상 지적하고 뭘 이렇게 바르게 하라고 아내를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뭐 다듬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내심 안에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표현해야 합니다. 그건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알아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알아주고 이해하는 그 심리적인 보살핌, 이런 것들을 주고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잘할 수 없다는 것. 알아도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혹은 잘못 아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자기 나이만큼 나이를 먹은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자기 안에 자기 나이만큼 나이 먹은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산다. 첫째는 선입견, 두 번째는 선입견. 그게 왜 개냐고 그러시면 우리 당황스럽습니다. 나를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게 온전히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은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아시면 좋하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잘 알아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살면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낼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내가 남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지 못한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나는 받으려고만 하면서 살까? 왜 나는 이해받기만을 원할까?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주는 삶이 아름다울진데 나는 왜 이렇게 이해받기만을 바라면서 섭섭해하고 불평해하고 원망하고 탓하면서 사는 것일까? 이걸 염려해야 되는 것이죠. 역지사지라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남을 더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보다 나를 덜 잘 알아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다나엘처럼 그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고해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셨어요. 암흑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너희 교회를 시원하게 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그리고 교회를 시원케 하는 사람을 주님은 알아주라고 하신 거예요. 저 역시 바울의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목회자인 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원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성도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시원케 하시는 분들. 무언가 시원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절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죠.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만나는 모든 식구들 알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알아주는 분들 되기로 오늘 결정하셔야 시험들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기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네. 알아주는 분들이 되세요. 특별히 무촌을 알아주세요. 자식은 일촌, 부모 일촌, 무촌이 누굽니까? 예, 옆에 있는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입니다. 예. 왜 무촌입니까?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무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촌수가 아예 없는 겁니다. 남입니다. 아, 남이 아니라 무촌입니다. 무촌. 그러나 여러분은 올해 꼭 여러분 남편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남편인 나 그대에게 그대 편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오는 남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높답니다. 정말에 명절 이후 이혼율이 높대요. 예. 명절 전까지 또 어른들 안 돌아가신대요. 명절 뒤에 돌아가신대요. 그러니까 알아주시고 오셔야 돼요. 예. 알아주고 오셔야 돼요. 기분 좋게 해드리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시댁에 먼저 가세요. 친정 쪽에 먼저 가세요. 시댁 쪽에 되게 먼저 가요. 시댁에 일찍 먼저 갔으면 일찍 간 대신 일찍 떠나세요. 되게 여기서 남편이 내 편이 못 돼주는 부분이 거기에요. 일찍 떠나줘야 돼요. 일찍 왔으니까 일찍 떠나는 거 명분 섭니다. 그러니까 일찍 친정으로 쪽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친정 쪽에 먼저 갔으면 또 일찍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배려를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남자들 특별히 설거지로 교회에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훈련을 받았고 무장이 단단히 돼 있으므로 이번에 가셔서 일단 밥 많이 잡수시고 배부르게 성경은 첫 자를 항상 넣습니다. 항상 잡수시고 얼떡팔뚝 걷고 먼저 가서 남자가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밥 차리는 건 여자가 하는데 설거지까지 여자가 하게 하지 말고 남자들이 먼저 가서 형님이 먼저 가고 아우가 먼저 가서 하면 다 남자들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남자들 오늘 합시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설거지 딱 해주고 그러면 기분 왔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내 편을 삼아 내 편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형수하는 걸 본받으라고 그런 소리나 재수없는 소리나 해야 되고 재수씨가 잘하는지 뭐 이런 소리에서 완전히 그냥 도장 확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 이르게 하지 말고 이번에 가서는 아주 그냥 망가지시기를 바라요. 남자들이 특히 많이 망가져주세요. 시댁에 가서는 남자들이 망가져주시고요. 친정에 가서는 여자들이 망가져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꼭 신우이 미운 신우이 하나씩 꼭 있잖아요. 진상 고객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래도 그때도 알아주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까딱서 기분 확 얼굴 변하고 그러지 말고 알아주라고.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이뻐하시는 것은 신우가 저를 말을 잘해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기분 좋게 해주고 알아주고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인상 쓰는 분은 하기 싫다는 것 같은데. 예.
그때 조카들 돈 주고 막 그럴 때 어머니, 아버지 용돈 드릴 때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속 없는 사람들 꼭 자기가 한대요. 어머니, 뭐 이러면서. 그럴 때 어쩌다가 한번 가고 어쩌다 한번 드리는 건데 그건 아내가 하게 해야지. 시어머니, 자기 어머니는 아내가 용돈 드리게 하고 그 저 시댁 조카들 뭐 돈 줄 일 있으면 당신이 하나씩 줘. 이렇게 해서 넘겨주고 또 친정에 가서는 또 속 없이 딸이라고 엄마 이거 써 그러지 말고 남편이 사위가 하게 만들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게 알아주는 거고 그런 게 배려잖아요. 그 작은 거 하나가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팍팍한 인생살이 여기서 다시 힘 먹고 돌아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아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요 그거 고스란히 그대에게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벌써 그 파장할 때부터 이제 떠날 때부터 얼굴이 변해 있어요. 빨리 일어나자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TV 보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러다 오후에 떠나는 그때 불나게 만드는 남자들 없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그렇게 알아주고 서로 배려해서 돌아올 때는 그냥 스트레스 덮어쓰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기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모든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지을 확률보다는 의롭게 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죄를 지어도 고민하는 까닭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확신이 안 선다고. 제가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까요? 자기 진단이 가능해요.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직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빼고 나머지 전부 보세요.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고민한 사람 있는지. 없습니다. 불신자는 절대 내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고민이 된다. 내 하는 꼴을 봐서 그런 사람은 그런 고민이 있다는 자체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근심을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있는 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화끈한 경험 안 했어도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간 그렇게 그냥 전부 이렇게 알아주고 알아주면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고 하여간 시어머님도 장모님도 또 신우도 전부 달라지게 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 죄와 나쁜 성격, 세상의 여러 가지 불공정함 때문에 악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전혀 죄 짓지 않고 끝끝내 승리하시고만 끝끝내 사랑과 온유를 잃지 않으셨던 바로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좋은 성품을 나타내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이 고린도 후서 16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하셨던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알아주셔서 내가 변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주셨거든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누구란 걸 내가 어떤 고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다 알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헌신했거든요.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번에 만나게 될 많은 가족 친지들도 마찬가지. 과거에 경험한 나쁜 일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선입견에 과거 경험에 시달리지 말고 새로운 눈으로 출발해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마음으로 다가가서 다르게 변화시키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알아주면 그는 달라질 겁니다. 작은 시원함에도 시원함에도 감사하고 그들을 알아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많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주먹을 가지고 조폭들이 하는 인사 주먹 대 주먹 알아주면 달라진다. 시작. 예, 알아주면 달라집니다. 앞뒤로도 하십시다. 알아주면 달라진다. 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저도 알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일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나를 알아주심으로 내가 변하게 되어진 이 귀한 인생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주님 사이를 화목시키는 자로서 오늘 파송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지 가족들에게 예수 이름을 가진 제사장으로 이들을 파송하오니 알아줌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달라지게 만들고 돌아오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